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어쩌면 나라의 구심점이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23장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관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하나님께서도 늙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 본인도 자신이 늙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11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110세에 돌아가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같은 연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은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나이가 많아서 110세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별세함으로 인해서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먼저 전쟁에 앞장을 서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죠. 그때 백성들이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그 여러 강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도니 베색,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더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70개 민족을 장악하고 그 왕들의 손과 발의 엄지를 잘라버렸습니다. 상당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7절 말씀 있는 대로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 말씀을 보는 대로 아도니 베색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70개 나라의 왕들을 잡아서 엄지를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지 손가락은 전쟁을 할 때 중요한 신체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엄지가 잘리면은 무기를 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엄지 발가락도 마찬가지죠. 이 엄지 발가락 중에서 가장 힘을, 체중을 받쳐주는 지체가 바로 엄지 발가락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엄지는요, 하루에 보통 사람이 5톤의 무게를 지탱해 준다.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혹은 물건을 나를 때 이 엄지가 힘을 발해서 5톤의 무게를 지탱해 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잘 걷지도 못하고 또 달리거나 또 전쟁할 때에 뛰거나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이렇게 악한 베색 왕이 가나안 땅에 떡 버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난관입니다. 고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고비 난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결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들이 다행히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하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난관 앞에서, 고비 앞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보고 또 해결도 늦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 훌륭한 왕 아닙니까? 시편을 보면은 거기에 그 많은 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난관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함께 협력할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유다 지파에게 선봉을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를 가장 선봉에 서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유다 지파는요, 싸울 수 있는 장정이 제일 많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수가 제일 많은 지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인구 조사 결과로 유다 지파는 76,500명이었습니다. 뭐 다른 지파들은 대부분이 3만 얼마에서 뭐 좀 많으면 5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76,500, 가장 강한 지파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땅 전투에 앞장을 서라, 선두에 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시므온 지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강한 지파라 그랬어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자, 이 가장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가 왜 하필이면 가장 약한 시므온 지파를 찾아갔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지파라고 그래서 약한 지파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에 두고, 야, 우리가 제일 강한 지파야. 하나님 또 우리 인정하시지 않아. 우리가 가서 정복할 거야. 그렇게 자만을 떨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약하다고 하는 시므온 지파를 찾아가서 우리 함께 싸우자. 이렇게 협력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약한 지파라고 해서 그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뒤로 빠질 거야, 우리는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함께 힘을 보태서 우리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협력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그래서 이 난관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강한 지파가, 부름받은 지파가 가장 약하다고 하는 지파와 찾아가서 이렇게 협력을 구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두 지파가 힘을 합해서 그 강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의 70왕이 그 수족의 음지가락을 지키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 아도니 베색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 이 두 지파가 나가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아도니 베색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색 왕이요,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이방족 속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그대로 내게 갚으셨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악한 일을 한데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갚으셨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9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베색 왕이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그들의 이 엄지와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서 밥을 먹게 하는데 음식을 먹다가 던져주면 그것을 주워 먹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 베색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잡히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도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렸어요. 누가 갚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보응을 하셨고 내가 이렇게 당했구나.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것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가운데 찰스 비오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학계 은퇴를 할 무렵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봐요. 교수님, 선생님, 역사를 연구하시면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내가 네 가지를 배웠어.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는 그로 하여금 권력에 미치도록 내버려 두신다. 권력에 도취돼서 오만방제를 뜨는데 하나님께서 일시 동안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연자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은 마침내 모두를 곱게 빻는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저렇게 악한 사람 왜 바로 징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울분을 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연자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빻아버리신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딸 때는 그 꽃을 수정시켜 주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한 때는 잘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캄캄한 밤에야 별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낮에는 별이 잘 안 보여요. 어두운 밤이라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사필귀정이란 말 있잖아요. 사필귀정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옳은 위치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러시아에서 1918년 7월 17일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볼셰비키라고 하는 말이 러시아 말이죠. 다수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공산주의를 주장하던 레닌을 지지하는 파가 25표가 됐고 마르토프가를 지지하는 파가 23표. 그러니까 두 표가 더 많았어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레닌 파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닌을 지지하는 다수파를 볼셰비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마르토프를 지지하는 소수파를 러시아 말로 멘셰비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긴 레닌파가 이 볼셰비키가 그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의 가족을 몰살시킵니다. 황제를 죽이고 황후를 죽이고 그 세 자녀를 죽이고 황제의 의사와 하인 세 명을 처형을 합니다. 그걸 공동 묘지에다가 갖다 버려요. 그리고 시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염산을 다 뿌려버립니다. 시신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78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한 향토학자가 황제의 유해로 보이는 그 뼈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관을 하면서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해서 마침내 그 뼈들이 황제의 유골임을 입증하게 됩니다. 80년 만에 그 황제의 유골이 발견이 돼서 상트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성당에다가 그걸 안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98년 7월 16일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한편 반대로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레닌, 죽은 다음에 그를 미라로 만들어서 그 좋은 유리관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레닌 땅에다가 묻어버리자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서 있던 그 황제 유골은 꺼내서 다시 보관을 하게 되고 유리 상자 속에서 보관되었던 레닌의 시체는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연자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마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베세 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70명의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잡아서, 왕들을 잡아서 엄지 발가락과 그리고 엄지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잡혀서 그렇게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는 수모를 겪게 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색, 아도니 베색이요, 70명의 왕들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잘랐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70번이나 전쟁에서 다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70번이나 왕들을 포로로 잡았다는 것은 뭐 전쟁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마다 승리했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명장 그러면 이순신 장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70명의 왕을 70명의 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는 것은 이 아도니 베색은 명장 중에 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빌런, 악한 왕이었다고 하는 거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먹던 음식을 던지고 그 상 밑에서 전에 이 사람들 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 다 잘린 상태에서 이 내 손가락 가지고 그 던져주는 음식을 주워서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거죠. 그래도 다 자국의 왕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렇게 악하고 잔인한 왕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전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언젠가는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갚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요 목사님 죄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요 다시는 목사님 그 설교 듣고 교회 안 나오겠대요. 앞으로 설교하실 때 좀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듣는 목사님 일어나서 약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 하기로 쓴 약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이 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만은요. 그런데 집사님 말씀은 이 약병에서 이 극약이라고 포이진이라고 써 있는 이 딱지를 바꾸라는 말씀 아니에요? 이 독약이던 병에서 극약이라고 써 있는 이 딱지를 떼버리고 여기다가 꿀이라고 한이라고 써가지고 집사님 아들에게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고 보복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죄의 삭선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강하고 강한 지파, 그 유다 지파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와 함께 협력해서 시몬 지파가 도왔지만은 시몬 지파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도니 베색도 강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참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본문의 시작을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좋겠습니까? 물었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라.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누가 붙여주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여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누가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의 70 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여러분 누가 가나안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습니까? 누가 그 악한 아도니 베색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쟁의 주인공은,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도니 베색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의 그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입으로 내가 전에 악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갚으셨구나,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인 되심을, 주인공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거예요. 중국에 처음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 아닙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를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복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선교사님, 옛날입니다만은 중국은 아직 미개하고 야만적인 나라인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셨습니까? 그때 허드슨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한번 배를 타고 저 외딴 섬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야만족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그 섬으로 자꾸 배가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배가요 이곳으로 들어가면 저는 죽습니다. 제발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식인종들이 사는 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원래 원하던 곳으로 배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아도니 베색도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도니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로 이 아도나이 그런 말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인님, 통치하시는 분, 아도니. 베색은 땅 이름,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색은 베색 땅의 통치자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이 아도니 베색이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인 줄, 통치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까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예요?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갚으셨다,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도니 베색을 붙여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찜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면은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28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2절에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 그러고 다 붙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다 붙여주셨는데 왜 다 쫓아내지 못하고 다 정복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정복을 중간에 중단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19절에 가서 보면은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니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신다고 해서 아도니 베색 그 잔인한 명장 중에 명장인 그 사람도 물리쳤는데 아니 어느 마을에 철병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무서워가지고 중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단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적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철병거, 아이고 그거 우리 못 이겨.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보다도 그 철병거를 더 무서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고 하면은 철병거든 뭐든 간에 밀고 가면은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아이고 우리 그거 안 돼, 우리 그냥 저 사람은 그냥 포기해.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세상적인 타협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방 족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우상들 다 내어버려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저 덩치도 좋고 뭐 네피림 같고 안악자손 같고 일 지키면 잘하겠네. 뭘 다 죽여. 남겨두지 뭐.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믿음의 승리라고 한다면 이 사사기는요 타협으로 인한 실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세상적인 셈을 가지고 타협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노동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 무시하지 못하지 않느냐. 눈앞에 이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좀 제쳐놓고 우리가 좀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한번 해보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일부를 남겨두었어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가시가 돼서 찔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을 보면 두고두고 그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의 우상도 섬기죠. 함께 결혼도 하죠. 가정을 이루죠. 가시가 되어서 그들의 옆구리를 찔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비를 만날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일, 환난, 고비가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보장해 주신 것이고 그 고비는 어쩌면 우리에게 더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의 그 방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비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벽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